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의 시험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격에 대한 논쟁이 있은 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또 지혜로 모두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문맥상에서 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들이죠. 바리새인은 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제 이 헤롯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관리들도 아니었고 다만 명칭으로 볼 때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로마를 찬성하는 친로마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독립운동가들과 또 친일파들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두 집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헤롯 땅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 헤롯 땅과 함께 편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들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하면은 저쪽에 걸리고 또 저렇게 대답하면은 이쪽에 걸리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헤롯 땅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 예수님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에 새겨진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될까요? 동전에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헤롯 땅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세금 논쟁에 대한 대답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반목하여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도인지 참 파악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의도로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혹시나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지해 주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질문은 수혼법 또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신명기 25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형제의 대를 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소원법은 오늘날의 결혼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법은 결혼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도 짐을 대신 져주는 것, 즉 희생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좀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질문을 하는데요. 일곱 명의 형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한 여자가 첫째 아들과 결혼해서 남편이 이제 아들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둘째 아들과 결혼하고, 그런데 또 이 둘째 아들마저도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셋째와 또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막내 아들까지 다 이제 이 여자를 취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혼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하는데 그 결과 부활의 때가 되면은 한 여자가 일곱 명의 남편을 두게 되고, 한 여자가 일곱 명의 남편을 두게 되는 것은 또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을 명령하실 리가 없다, 이러면서 부활의 어떤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뭐 부활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 뭐 자신들만의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논리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는데요.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이런 장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을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한 요한 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전부가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한다 한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전부 알려고 하기보다도 말씀하신 것까지 알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개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논리를 펼치고 결국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 출애굽기에 나온 그런 말씀을 이용해서 성경에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미리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세 오경에서도 부활의 사상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과 전혀 다른 질서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것을 전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말씀을 오해하게 될 뿐입니다. 그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이제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하는 장면과 또 세상의 질서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싸움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이것이 중요하냐 저것이 중요하냐, 이런 싸움들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질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싸움은, 그런 논쟁은 뭐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같이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된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소명 또는 어떤 그 시대의 소명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게 된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시험하는 질문을 하면서 대립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너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싸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가고 있느냐,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논쟁들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 각자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것을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어떤 시험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싸움일 것입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완전하게 또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개인들처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현재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은 기복신앙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그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의 삶을 중요시하면서 현세의 삶의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세워진 어떤 질서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에 집중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말씀을 세상의 가치와 질서 아래 묶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는 싸움, 더 잘 되려는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라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싸움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일들을 더 잘 행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